죄악으로 가득 찬 김정일의 인생. 김정일의 유언을 앞세워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조선을 가난과 굶주림, 인권 폐허지대로 전락시킨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일을 계승한 김정은 권력 세습의 부당성을 밝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김정일의 인생. 오늘은 김정일이 감행한 심화조 숙청 사건, 그 서막이었던 서관이 간첩 사건과 룡성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북조선에서는 수만 명의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물살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심화조 사건. 그것은 김일성 사망 후 체제 불안과 위기를 느낀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 감행한 대학살 만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 담당 비서 서관이에 대한 공개 처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7년 가을,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평양 통일거리 버스 종점에 집결했습니다. 서관이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겠으니 모두가 나와보라는 당국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가 평남 숙청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함께 끌려 나왔고, 이들은 판결문 낭독 후 처형당하고 맙니다. 당시 서관이에게 적용된 죄목은 이른바 30년 동안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암약하며 당의 농업정책을 깡그리 말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정일이 식량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꾸며낸 날조극이었습니다. 남조선 세종연구소 우경섭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그 국가에 관련 농업 담당 뭐 비서든 농업 관련 국가기관에서 잘못해가지고 현재 식량난이 이렇게 발생한 거다.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련 간부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책임 회피를 하고 그 책임을, 자기 책임을 아랫단위 간부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심을 달래고 또 지배 엘리트 내부의 어떤 그 반발,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표적을 내세웁니다. 그 표적으로 됐던 게 바로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관이를 총살시킴으로써 그 모든 책임을 서관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제 본인은 그 식량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행보를 보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수많은 인민들이 무리로 굶어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김책시에서만 하루 200여 명의 노동자가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자 김정일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안정성의 극비리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농업 담당 비서 서관이가 비료 30톤을 친인척들에게 장사 목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사회안정성에 구속되고 맙니다. 경제사범으로 끌려간 서관이는 어느 순간 남조선 안기부의 간첩, 미제의 고용간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안정성은 사건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서관이 간첩망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숙천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녀석이 서관이의 조직원으로 둔갑했습니다. 서관이 사건은 김정일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인민들 속에서 식량난 악화의 원인이 남조선 안기부와 간첩들, 그리고 무능한 간부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음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서관이 사건을 자기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과 최악의 식량난으로 체제가 동요하자 김정일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의 말입니다.
책임자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서관이에게 집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김정일의 인물들을 신기해서는 그런 또 숙청 작업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숙청의 명분이 된 것은 이른바 룡성 사건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평양시 룡성에 남조선 특수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최고사령부 타격대가 침투했다는 옛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간첩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사회안전성은 서관이가 6.25 전쟁 시기 한 달 동안 경력 공백이 있었고 그 한 달간 남조선에서 간첩 임무와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암약하면서 농사를 망쳐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였다고 선전했습니다. 사회안전성은 간부들 속에 서관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요독수용소에 수감됐다 남조선으로 탈출한 정광철의 증언입니다.
제가 있을 때요, 북한에서 최고위급은요, 최고인민위원회 법무부장이 잡혀와 있었고요. 안창남이 잡혀와 있었고, 예. 고위급으로서는 그 다음에 조석천이라고 국가안전보위부 철도성 보위부장, 보위부장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 또 고위급은 양강도 도당 조직비서 김병남. 양강도 도당 조직비서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위급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북한에 있던 옛날 그 시마도 사건이라고.
당시 북조선 당국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연일 용성 간첩 사건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간첩 사건의 대상이 대부분 김일성의 측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 집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까지 잇따라 끌려나가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84년에 죽어 혁명열사능에 묻혀있던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 김만금의 무덤까지 파헤쳐 공개 재판을 한 후 유골에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중앙당 고위 간부로 오랫동안 일하며 김일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피창엽은 고문 끝에 자살했고 그 외 많은 고위 간부들과 가족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철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피창민이가 조선노동당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김기선이가 조선중앙 최고검찰소 소급당 비서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 말하는 일시적 후퇴 시기,
예.
일시적 후퇴 시기 70일간 공백이 있었대요.
그
행적이
한국 전쟁 때,
예, 전쟁
예.
때
예.
북한에서 후퇴해서 들어갈 때
예.
공백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는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누가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와 있었다는 걸 해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걸 주민등록 사건이라고 하는데 용성구역 안전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간부들을 간첩으로 몰아 숙청한 용성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피바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